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랍니다. OECD 쉬운 말로 하면 먹고 살만한 나라들 중에서 1등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진 듯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자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즘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 좌절할 때에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학교에서 공부 꼴찌하는 아이나 거지 중에는요,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과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의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래 우리께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 난 뭐예요? 거지죠, 뭐. 거지고 아이들 편 빌리면 꼴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전부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난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 결과적으로요, 가장 큰 부자고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가난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 남은 이것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처음으로 부딪힌 난관입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랍니다. 물이 별로 없을 때 어떻게 본다면 나만이 우습게 여겼을 만큼 조그만 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착할 그 당시에는요, 강둑에 넘쳐 흐를 만큼 물이 콸콸 흘러가던 때입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버립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멀쩡한 강물을 가르고 백성들을 통과시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 중간에 있는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우뚝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이 강물을 갈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좀 키워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앞에 선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키워줘서 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키워줘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키워주시겠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이 홍해를 가로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명백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순신 전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순신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 혹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표현을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1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입니다. 거기 어떤 표현이 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 이것들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감당했더라고 말합니다. 11장 23절도 한번 보셔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일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도 그렇고요.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전투 방법도 그렇고요. 훗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야 주인공이 될 터인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셔요. 본래부터 위대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제가 또 거의 없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려면 창세기 11장 부분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떠난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일부가 안 떠났습니다. 가족 간에 분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란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일을 두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창세기 12장도 여러분 유심히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 정말 오랜 세월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하나님께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가 그 머나먼 곳에 떨어져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더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살았어야 했잖아요. 흉년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머물러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 잘한 사람 아니에요. 워낙 두려우니까 거기 가서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부인을 뺏길 뻔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마고 약속을 하셨지만 너무나 긴긴 세월 기다리기가 어려웠던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다른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생을 산 것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치지 않았느냐? 예, 바쳤습니다. 언제요? 그건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고생하며 훈련받으며 살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더라. 그런 것이 완전히 익혀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고 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 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출애굽기 앞장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 불러내라 할 때 모세가 예하고 순종했습니까? 못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슨 지도자가 이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세가 위대하다고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그를 붙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구의 계시일까요?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누구의 계시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주 예수의 계시라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왜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입니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요한이 받은 주 예수의 계시라 이런 뜻이죠. 계시록의 주인공 요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절대로 마태가 아닙니다. 마태가 주인공이 아닌데 왜 마태복음이라고 붙여놨습니까? 마태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위인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우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도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담겨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에 대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키울 때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엄마 아빠는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거들 뿐입니다. 키가 작다고 염려함으로써 키를 한 대나 키울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용쓰고 힘쓴다고 키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때가 되면 이빨이 나고 일어서서 걷고 그거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아니 나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 것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죠. 거지죠. 거꾸로요. 모든 것을 소유한 복된 사람입니다. 언덕에 콸콸 흘러넘치던 그 거대한 강을 깨끗하게 가르고 백성들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요수아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시면 그걸 눈으로 본 백성들은요 요수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요수아를 지도자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으로서가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 아 요단강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대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앞에 놓여 있는 이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증으로 그런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뜻입니다. 강둑에 흘러넘칠 만큼 콸콸 흘러가는 저 강물을 완전히 끊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 안심하고 싸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이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요. 불가능하다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체험이 없는 삶은 정말 너무나 약합니다. 배워서 아는 신앙 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녀서 그냥 뭐 이런 체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컸던 아이들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앙에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런 예를 참 잘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어릴 때에 엄마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데요. 한사코 못 가겠다고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못 갑니다. 이런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머리에만 머리로만 아는 이런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이 막상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힘이 나지 않고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약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억지로 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 용감하게 말 못합니다. 쭈빗쭈빗 걸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겨우 한두 마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점점 대담해지고 용감해지고 말도 거세게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신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모세가 훗날 이상한 병이 하나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다가요. 물만 보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요? 내가 이 지팡이를 쥐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만큼 감격이 있겠어요. 물만 보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바위만 보면. 여러분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서 거기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거든요. 몇 백만이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물이 쏟아져 나왔다면 얼마나 세차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게 보통 감격이겠습니까? 베드로에 비하면 모세가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는요, 닭 소리만 나면 후들후들 떨렸거나 놀랬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요, 물만 봐도 감격이 넘치고 바위만 봐도 감격이 넘치고 어디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은 체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들어갔더니 그게 엄청 재미가 있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냥 큰소리 빵빵 칩니다. 처음에 가서는 기도 못 펴고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더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체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만 너무 앞세우거나 너무 중요시하지 않도록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뭘 배워도요. 이론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을 익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론도 없이 그냥 실전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배우는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죠. 제가 어릴 때 포항 송도에서 자랐습니다. 그 송도 솔밭에 지금 거기 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수산대학이 있었습니다. 수산대학 신입생들 수영 가르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냥 배에 태워서 저 앞에 보이는 바다에 가서 전부 빠뜨려버립니다. 헤엄쳐서 나가라 그럽니다. 수영할 줄 아는 아이들은 수영하고 나가겠지만 대부분 수영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어쨌든 동동거리다 보면 물에 뜨고 그러다 보면 좀 갑니다. 그중에는요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가라앉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끈져 올립니다. 끈져 올라와서 배 위에 와서 좀 쉬게 가 물 좀 빼가지고요 또 밀어버립니다. 또 나가네요. 여러분 며칠 만에 수영 다 배웁니다. 그렇게 멋있는 수영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바다에 가서 빠지면 살아남을 그 정도 실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조금 위험하고 무식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론 제쳐놓고 실전만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디다만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실전에 옮겨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이 대적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큰 용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 인도하셨다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천사가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증거를 몇 가지 보여줬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진 채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나타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요단 강물을 쫙 갈라서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든지 아버지는 자식에게요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 법이잖아요. 물론 아이가 필요해서 뭐 주세요 하는 법 있지만 여전히 그런 거는 조그마한 거 과자 부스러기나 아이가 달라 그러지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미리 챙기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그렇게 가르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조금 떨어져서 있으니까 4장 23절을 한번 보셔요. 또 한 가지 이유가 4장 2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유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홍해를 갈랐던 것과 요단을 갈랐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다음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애굽에 그렇게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을 맞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욥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그러죠? 너희는 도대체 소보다 못한 인간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땅에 왔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서운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거대한 강물을 가르고요, 백성들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궤를 맨 채 제사장 네 명이 궤를 맨 채 강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불어서 뚝에 찰랑찰랑 넘치려 할 때 그 강뚝에 한번 써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실감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정말 홍수가 돼서 흘러갈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라고요? 이건 참 무서운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제사장들요, 이런 강물을 처음 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둑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제사장이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도요, 그 강둑에 앉아서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래도요, 우리는 강둑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요거 끊어 주어야 들어가지요. 이러고 강둑에 앉아가지고 발만 내밀었다, 오그랬다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묘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바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바다 참 두려운지 모르고 바닷가에 파도가 많이 칩니다만은요, 여기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그 안쪽 바다 잔잔합니다. 요 작은 파도만 지나가면 넓은 은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작은 파도가 겁이 나서 그걸 못 가고 물가에 앉아서 촐랑대고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합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거대한 강물이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야, 들어갔더니 끊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마 하나님 들어가시라 하니 저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참 어려운가 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울 때 보면 가끔 나오는 말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너한테 몇 번이나 그랬냐? 이러고 있는 엄마와 아들 중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런 말로 아이를 꾸짖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엄마와 아들 중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엄마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어느 아이가 한번 이야기하면 딱 됩니까? 그런 아이는 본래 없다고 생각하셔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데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얘기해도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만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긴 좀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막 목사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설교 한번 듣고 획돌아서서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성도가 본래 없으려니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게 안 돼가 이 아이 소도 제 주인을 알고만 가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 가끔요, 가끔 한번 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 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뒷부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벽돌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그 다시 행해버렸습니다. 죽을 판인데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버려요. 이러니 여호수아 앞부분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순종 잘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연방연방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인생이요, 한번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아마 사람이 그런 존재더라 그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을 때 내 고집, 내 생각 딱 접어놓고 말씀에 순종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기 전에 이미 모세의 시종으로서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앞장서서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랫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지도자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썼어도 작은 지도자 노릇은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기 전에는요, 바보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뭘 줄까고 물었을 때에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알 만큼의 지혜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로운 답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뛰는 사람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요? 예,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성공보다가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주인공, 내 주인, 정말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고 나를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접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다 그러면 내 고지 꺾고 하나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히브리스의 표현을 따라서 합시다. 칼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지만 그래서 결국은요, 참 힘든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갔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던 모세는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아들보다요, 돈을 많이 벌어온 아들보다가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더 예쁜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나를 비울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키워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시기를 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으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